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는 뭐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더 높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낮은 위치의 사람에 대해서 권위적이고 좀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갑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 있을 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반응해야 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먼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인내와 온유함입니다. 상대방이 마구 짓누르는 그런 불합리한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할 때, 먼저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고 또 온유한 자세를 잃지 않고 그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막 온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뭐 욕을 하거나 악을 쓰고 그 상대편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잔잔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서 상대방을 대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이 단지 막 부당한 것을 다 받아주고 계속해서 참고 살아가라 뭐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방식으로 온유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시면 부드러운 혀가 단단한 뼈를 꺾는다 이 말을 썼어요. 온유한 이야기와 또 친절한 말로 상대방의 철문과 같은 단단하게 이 굳은 다친 마음을 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온유하게 상대방을 대한다는 것은 매우 성숙한 인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친 말보다는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수 있는 거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하듯이 때로는 온유함이 가장 강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는 자, 우리가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인내와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16절 말씀 이렇게 보면 뭐 당연한 말 아닌가? 꿀을 만나면 그냥 뭐 만족할 만큼 먹는 거, 과식하면 안 좋은 거,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요. 여기서 먼저 말하는 꿀은 신이 내린 정말 완전 식품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꿀은 우리의 몸에 유익한데 그 좋은 것도 지나치게 먹으면 과유불급, 좋지 않습니다. 이 당도가 매우 높거든요, 꿀이.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사실 몸에 좋지 않아요. 자,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대유법인데 꿀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에 좋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먹으면 그것이 이제 해롭게 되듯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길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적정한 선에서 누리고 즐겨야지 그것을 과도하게 집착하고 또 그것을 과도하게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반드시 큰 해를 준다는 거예요. 한번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잠을 자는 것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잠을 자는 건 좋은 거예요. 피로도 회복도 되고 우리의 몸에 이 여러 가지 그 순환을 해주는 좋은 순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잠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게을러지는 거죠. 일상이 어려워지는 거죠. 음식도 어때요? 우리의 몸을 움직일 힘을 주고 그 영양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 음식도 계속 이더 먹을 만큼 이상 먹으면 식탐이 돼서 사람의 몸이 오히려 고장나게 되고 돼버리죠. 이와 같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만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악한 것으로 변질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돈 아니겠어요? 잘 사용하면 너무나도 유용해요. 뭐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사고 필요한 것도 사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막 너무 많이 가지려 하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성경은 꿀과 같이 몸에 좋은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과도하게 욕심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주하는 거죠. 이 너무나도 이해하기 쉬운 꿀이라는 이 요소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삶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까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지, 그것을 절제 없이 내 삶에 그것이 빠져 살아갈 때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16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요, 꼭 주먹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그냥 날카로운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써도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막 그 뉴스들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폭력은 휘두른 적 없는데 한 집단에서 한 사람을 완전히 말로 매장시켜가지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아예 뭐 자살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 상처 입어서 고립시킨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정말 말로 다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 한데 어디 맞으면 멍들어도 시간이 지면 이 멍든 것도 사라지는데 말로 때리면, 말로 맞으면 평생 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18절 말씀이 지금 그런 이야기죠.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그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말로 속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원래 있지도 않은 말인데 모함하는 거죠. 저 사람 사실은 말이야 막 이런 사람이야 하고 없는 것 가지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18절 보시면 방망이로 그 사람을 때리는 것 같고요, 칼로 그 사람을 찌르는 것 같고요, 뾰족한 화살로 그 사람에게 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만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험담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만큼, 상처 줄 수 있을 만큼 파괴적인 무기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아홉 번째 계명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도 되겠습니다만, 이웃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모함하고 조금 잘못한 거 과장해서 더 부풀려서 그 사람을 매장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비판을 유도하고 하는 그런 삶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거짓말하는 자들을 둘째 사망에 던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사람들은 뭐 도둑질이나 아니면은 뭐 살인이나 강간이나 이러한 그 죄들을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거짓말하는 것,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 이것을 별로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언어가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것 아닌가 하고 자기를 좀 살펴보고요, 가능하면 좀 유익한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덕이 되는 이야기, 함께 만난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분한테 좀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 그래도 좀 좋은 일들, 기쁜 일들 나누면 이분에게 좀 더 격려가 되지 않을까, 막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으리라.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배신자, 배반자를 뜻하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떠나버리고 갈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마치 이가 부러지는 경험과 같고 발이 딱딱한 곳에 부딪혀서 다치거나 뼈가 어긋나는 경험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 두 가지가 먹는 것과 걷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안 되면 생활이 안 됩니다. 먹는 것과 걷는 것. 근데 오늘 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먹는 것도 불가능하고 걷는 것도 불가능한 것 같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큰 위기를 자초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9절에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입니까? 진실한 자. 여러분들 사람 가운데 진실한 자 찾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 진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진실한지 의지할 만한 사람인지 이거를 우리가 가리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면 환난 날에 의지할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동시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쏟아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자, 노래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노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노래도 불러야 할 때가 있고 적절한 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이런 예를 한번 좀 들어보셨겠어요? 최근에 이사했어요. 아니면 아니면 집에 큰 좋은 일이 있어요. 뭐 자녀가 뭐 명문 대학에 들어갔거나 뭐 취직을 했다거나 뭐 결혼했다거나 좋은 일들이 막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대화 나누는 그 한 분은 최근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아니면 지금 마음에 큰 슬픔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을 앞에 두고서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있는 것들을 막 자랑하는 것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어려운 걸 아는데도 왜 이런 얘기를 하지? 하고 의아해하고 지금 오히려 내가 처한 상황을 날 위로해줘야지 어떻게 지금 자기가 지금 하는 이런 뭐 잘난 척하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받아들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한다라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막 마음이 막 무너져내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제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고 토닥여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말을 해줄 망정 자기 혼자 막 신나가지고 막 노래하는 그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20절에 추운 날에 옷을 벗겨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거죠. 이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할 줄 알고 좀 마음을 좀 만져줄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기분만 자기 느낌만 감정만 막 내세우는 것은 미련하죠. 자, 여기 20절 후반에 보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 표현이 있는데요. 쏟아 위에 초를 부음과 같다 이거는요. 쏟아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비누 같은 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쏟아를 좀 이렇게 잘 믹스해가지고 이 우리 예전에 사용했던 양잿물처럼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비누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초라는 것은 식초예요. 식초를 갖다 부으면 이게 비누가 녹으면서 부글부글 이렇게 거품이 생기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좀 나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그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상대편이 지금 내 마음을 헤아리지도 모르고 분명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아는데도 자기 지금 좋은 일 있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런 거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마치 그 쏟아 위에 그 식초를 부을 때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그 사람이 화가 나지 않겠느냐 분노가 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절 말씀은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지금 나 중심으로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노래 부를 만큼의 기분 좋은 일인지 그것을 볼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이 사람이 지금 힘든 것은 아닌가 어려운 것은 아닌가 내가 어떠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좀 소망을 좀 불어넣어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지혜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의 언어생활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자,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우리가 한국 속담으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막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적으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오늘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좋겠다 막 그런 걸 막 고소해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서 사실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잘해주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 21절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먹을 것을 주래요.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 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좀 더 확장해 나가면 내 원수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찾아가서 병문안 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 내 원수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기쁘면 노래하고 상대방이 아픈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서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원수된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막 내가 하고 싶어서 기분이 좋아서 아 그래 오늘 뭐 내 마음 좋으니까 떡 하나 더 준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밉지만, 아직도 너무나도 얄밉지만, 아직도 너무나도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향한 미움이 남아있고 분노의 감정이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을지라도 겉으로 나오는 그 행동은 사랑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거죠.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자, 근데 22절을 보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쉬운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상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실 것 주는 것, 그게 정말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참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성숙한 그 신앙의 그 인품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온유하고 따뜻하게 원수를 품어주고 대해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이 사실 또 눈녹등 녹아내리고 변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를 또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길도 열어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끝까지 선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날씨 좋을 때 그 공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 바베큐 해 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 밑에다가 이 숯 넣어가지고 불을 지피잖아요. 그 숯을 하나, 이 주먹만한 거 하나 가져다가 사람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는 뭐 너무나도 큰 고통이죠. 머리가 완전 다 타는 거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았는데 그때에도 그 사람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피어있는 그 숯을 얹음과 같을 것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심판하고 내가 정의를 나타내겠다, 내가 이거 꼭 갚아줄 거야, 내 이를 부러뜨린 사람 내가 이를 이로 갚고 내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 내가 저 사람 다리 부러뜨릴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품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행한 거 합당하게 다 갚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자, 27절 꿀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도다. 이거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꿀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꿀은 몸에 좋은 거지만 우리 1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도하게 먹으면 어때요? 몸에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있지만 적정한 선까지 그것을 누리는 거지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죄악이 되고. 자, 그리고 27절 후반절을 보니까 영예를 구하는 것은 헛되다 그랬어요. 여기서 영예를 구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와 부럽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유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은 이렇게 살아, 와 나 너무 부러워, 나 집사님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러한 욕심이 영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지나친 그 마음이 허영심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공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이든지 탐심, 지나친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죠. 자, 28절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 28절 말씀은 앞에 읽었던 꿀에 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먹을 것도 기쁨이고요, 잠을 자는 것도 기쁨이고요,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도 기쁨이고요, 또 취미생활도 기쁨이고, 뭐 돈을 벌고 쓰는 것도 기쁨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을 제어 없이 마구잡이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없는 성벽에서 산다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다가오는데 마음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지혜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절제지요. 그만큼 절제가 사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화하는 것, 특별히 원수를 우리가 끝까지 품어주고 먹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주신 것을 선을 넘어가지 않고 절제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세상에는 꿀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과도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우리의 영혼인데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요. 돈에 대한 탐심과 세상의 쾌락에 대한 어떠한 그런 욕심과 육체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라 하셨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라 하셨던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겠으나 우리는 끝까지 악을 선으로 갚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성벽을 세워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